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모세의 모습을 좀 우리가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모세의 모습은 인생의 노을이 짙게 드리워져 있는 힘없는 노인의 모습으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뭐 사람이 나이가 되면 또 늙으면 약해지고 또 그런 모습은 어쩌면 당연한 모습이지요. 그것이 당연한 것인데요. 어쨌든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모세의 모습은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머리는 하얗게 변해 있고 또 이마의 주름은 하루가 다르게 이렇게 늘고 있고 또 얼굴은 수심이 가득하고 매일의 일상은 그저 고달프기만 한 그런 인생의 모습들이 있는 그 모습이 이 모세의 모습입니다. 이런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든 모세에게 느닷없이 하나님께서 질문해 오십니다. 그 질문이 뭐냐면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질문이죠.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 자리에 모세가 대답하죠. 지팡이입니다. 지팡이입니다. 얘기하죠. 사실은 이 본문에서 이 지팡이입니다라고 단순히 그렇게 얘기하지만 모세의 마음이 좀 복잡한 거예요. 그 대답은 좀 복잡한 거예요. 그 인생에 있어서 결국 고장 남은 것은 이 초라한 이 보잘것없는 지팡이뿐입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정도의 분위기입니다. 굉장히 조금 이렇게 원망이 섞이고 하나님께 대한 어떤 불평도 좀 섞여 있는 이제 복잡 미묘한 그 마음으로 그냥 이 지팡이입니다라고 얘기하죠. 요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질문해 오신다면 우리 이렇게 하지 않을까 싶어요. 핸드폰입니다. 핸드폰. 예. 우리는 어디 가나 이 핸드폰을 손에서 떼어놓지 않죠. 늘 핸드폰이 손에 있습니다. 예, 손에 있어요. 그만큼 핸드폰이 우리를 증명해 붙이고 있죠. 우리의 삶을 증명해 주고 있는데요. 사실 모세의 성장 배경은 남다릅니다. 그렇지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히브리 남자들을 태어나는 아이들을 다 아들들을 다 죽이도록 명령을 하잖아요. 그 증가하는 속도가 너무 급속도로 증가하니까 그것이 두려운 거잖아요. 그래서 바로가 명령을 하잖아요. 예, 히브리 남자들 아들로 태어나는 아들들을 다 죽여라. 그래서 그 모세의 부모들이 모세를 낳고 어떻게 합니까? 강물에 흘려보내잖아요. 예.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실 줄 믿고 믿음으로 이 아이를 이렇게 흘려보내는데 마침 이 바로의 딸의 이 공주가 목욕을 하러 왔다가 그이 바구니를 발견하게 되고 보니까 아이예요. 그래서 그 아이를 데리고 가서 이 공주의 아들로 삼고 40년 동안 이 궁중에서 생활하게 됩니다. 아, 참 기구한 운명이죠. 그렇지만 참 멋진 운명이죠. 예, 참 멋진 운명이에요. 그런 배경 덕분에 학식과 덕망을 갖춘 인재가 되었고, 또 시대와 역사를 통찰하는 안목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우연찮게, 그 자기의 동족, 히브리 동족이 이 애굽 사람에 의해서 괴롭힘을 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끌어오르는 감정을 주체를 못해서 우발적으로 애굽 사람을 쳐 죽이게 되죠. 그리고 나서 아무도 모르게 모래 속에 이렇게 덮어버립니다. 덮어버려요. 그를 일로 인해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치게 되고 또 미디안 광야에 도망쳐서 살다 보니 미디안 제사장의 딸과 이제 결혼하게 되죠. 그래서 40년 동안 또다시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처가살이를 해요. 예. 처가살이는 해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얼마나 그 눈치를 보면서 살아갔겠습니까? 예. 처가살이를 이 광야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꺼지지 않는 떨기나무를 보여주시죠. 너무도 신기하고 놀라워서 그래서 좀더더 가까이서 그 꺼지지 않는 떨기나무를 보고 싶어서 가까이 갈 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거죠. 그러면서 얼토당토하는 사명을 그에게 말씀하세요. 전혀 예상하지도 않았던, 전혀 상상도 못했던 사명을 말씀을 하세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가게 하라. 너를 그 지도자로 삼겠다 하는 거예요. 이거는 얼토당토하는 사명이잖아요. 자, 그러자 이미 다 늙은 모세가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당연히 거절하죠. 당연히 거절해요. 그때 만약에 젊은이였다면 저 의욕이 막 있고 또 예전에 그 40년 바로의 궁중에서 정말 놀라운 비전과 꿈과 야망을 가지고 있을 때 뭐든지 마음만 먹으면 다 가능하던 그 시절에 만약에 이런 꿈을 주셨다면 뭔가 가능성이라도 엿볼 수 있는데 지금 이미 그 세월은 예전의 과거의 일이 되었고 지금 40년 광야 생활을 거치면서 모든 것이 다 꿈도 없고 야망도 없고 그동안에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다 그저 광야의 모래 속에 다 판묻어버리는 시점이 되었을 때에 이 하나님께서 이 얼토당토하는 사명을 맡겨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셔서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거죠.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갑자기 궁금해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왜 이 질문을 하셨을까? 왜 갑자기 이 질문을 하셨을까? 궁금합니다. 그래서 좀 더 깊이 묵상하기 시작하지요. 묵상하기 시작하면서 이 의미들을 찾아보았습니다. 어떤 의미일까? 왜 하나님께서 이 질문을 하셨을까 하는 거죠. 물론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입을 통해서 지팡이뿐입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듣기를 원하셨던 거죠. 중요한 의미가 뭐냐? 첫 번째. 내가 지금까지 최선을 다해 살아온 삶의 결과가 무엇이냐? 이것입니다. 지금까지 정말 평생을 그렇게 열심히 달려왔는데 그 열심히 달려온 그 삶의 결과, 내 손에 지금 남아있는 게 뭐냐라고 하는 것을 묻고 있는 거예요. 묻고 있는 거죠. 사실 모세는 40세가 될 때까지 바로의 궁정에서 아주 호의호식하면서 누릴 것을 제대로 누리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다가 자기 동족이 어려움을 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 동족애를 느끼면서 그래서 쳐서 죽이게 되었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런데요, 그때부터 이 모세의 인생이 꼬이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모세는 도망치는 인생이 되었어요. 그때부터 그의 인생은 그저 양이나 치는 목동에 되었어요. 그 인생이 그렇게 꼬일 줄 누가 알았겠어요? 누가 상상이나 했겠어요? 바로의 궁정에서 40년 동안 최고의 학문을 배우며 정말 이 우수한 인재로서 인정받으면서 어떤 자료에 보니까 이 바로는 차기의 왕으로 모세를 선정했다라는 그 자료도 봤어요. 그만큼 정말 인정받았던 최고로 실력적으로나 어떤 여러 편에서 인정받았던 이 모세가 이렇게 인생이 완전 나락으로 떨어질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때부터 그런 도망치는 인생이 되고 그리고 결국 양이나 치는 목동이 되었던 거지요. 젊은 시절 그가 가졌던 야망, 또 장밋빛 환상, 화려한 재기의 꿈은 이젠 다 광야의 흙 속에 다 묻어버리고 살아야 되는 그런 처지가 되었습니다. 고작 현재 남은 것은 지금 자신의 신분을 말해주는 그저 보잘것없는 그러한 지팡이 하나밖에 없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터키의 이스탄불에 가면요, 토카피 박물관이 있는데요. 이 토카피 박물관에 가면 유명한 것이 있는데 뭐 다양한 유명한 내용들도 있지만 가장 유명한 내용은 모세의 지팡이가 전시되어 있다는 것이 유명합니다. 예, 유명한데 그런데 다들 그 기대를 갖고 이야 대단한 모세의 지팡이가 있으니까 정말 뭔가 대단함이 있을 것이다, 화려함이나 뭔가 좀 우리가 보기에도 정말 그것을 느낄 수 있는 것이 있을 것이다 라는 기대를 갖고 다 관람을 하는데요, 다들 실망합니다. 왜냐하면 길이는 한 1m 남짓 정도 될까요? 그리고 꾸불꾸불 되는 아주 두께는 뭐 회초리 정도보단 좀 두꺼운 뭐 이런 이 정도의 어떤 분위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막대기에 불과한 이것이 모세의 지팡이라는 것에 다들 놀라하면서 실망을 금치 못하지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질문을 하실 것입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혹 우리 가운데 힘이 쫙 빠진 완전히 힘없는 노인 모세처럼 살아가고 계신 분 계십니까? 혹 우리 가운데 젊을 적 가졌던 꿈은 이미 다 포기하고 그저 하루하루 현실에 마여서 고달픈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분 계십니까? 뭔가 손에 잔뜩 쥔 것 같은데 뭔가 잃은 것 같은데 다시 보니 내 손에 들려진 것은 보잘것없는 지팡이밖에 없는 분 계십니까? 꿈과 희망 대신 허망함과 답답함이 가득하고 대단한 성취와 성공이 아닌 그저 보잘것없는 볼품없는 지팡이를 손에 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 걸까요? 하나님 도대체 모세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싶어 하시는 것일까요? 내가 없는 인생의 결과는 아무것도 없는 것이단다 이겁니다. 마치 손에 쥔 것은 보잘것없는 지팡이밖에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없는 인생 80평생을 그토록 살아왔지만 결국 남는 것은 이 보잘것없는 지팡이밖에 없는 것이 인생이란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거지요. 과거의 그 어떤 화려한 경력도 그 모세가 가지고 있었던 그 과거의 대단했던 그 자랑스러운 과거의 일들도 지금은 아무 소용없는 하나님 없이 살아온 삶의 결과는 결국은 아무것도 없는 고장 남은 것은 이 볼품없는 지팡이 하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질문의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단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께 붙들린 인생은 풍성한 인생이요 복된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화려한 과거의 경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자랑스러운 과거의 이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없이는 하나님 없는 삶은 결국 nothing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고작 보잘것없는 지팡이 하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금 철저히 모세에게 깨닫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의미는 무엇일까 하는 거죠. 두 번째는 어떤 의미인가? 이것입니다. 모세야, 너는 너 자신이 누구인지 생각하느냐 하는 겁니다. 너는 너 자신이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피는 물보다 진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죠.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말이 있어요. 혈육의 정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깊고 뭔가 특별한 것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이 피는 못 속인다라는 말 있잖아요. 피는 못 속인다. 왜 그런 말이 나왔겠습니까? 뭔가 그 혈육에 뭔가 한 민족이라고 하는 통하는 뭔가가 있는 거잖아요. 뭔가 끌리는 뭔가가 있는 거잖아요. 모세도 역시 다르지 않았어요. 숨길 수 없었어요. 언제든 기회가 되면 자기 민족을 향하여 큰 역할을 하겠다라고 아마 다짐했을 것입니다. 궁중에서 살아오면서 40년 동안에 그 좋은 혜택들을 누리면서 좋은 그런 어떤 배움의 과정들을 겪으면서 마음 깊숙한 곳에서는 내가 기회가 되면 언젠가는 우리 민족을 향하여 내가 큰 역할을 해야 되겠다 하는 꿈과 야망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던 중에 그 히브리 사람이 바로 애굽 사람에 의해서 괴롭힘을 당하는 모습을 보고 뭔가 이 속에서부터 끓어오르는 뭔가 그 민족의 그 느낌들이 있었던 거죠. 그것을 주체하지 못해서 그 자리에서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입니다.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다음 날이 되었는데 이번에는 히브리 사람들끼리 싸우고 있는 거예요. 같은 동족끼리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세가 다가가면서 출애굽기 2장 13절 하반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얘기합니다. 동포를 치느냐. 왜 싸우고 있느냐. 왜 형제끼리 싸우고 있느냐. 왜 같은 민족끼리 싸우고 있느냐. 그때 히브리 사람이 아주 충격적인 말을 합니다. 덜컹 겁이 날 말을 합니다. 어떤 말을 하냐면 이 히브리 사람들이 모세에게 출애굽기 2장 14절 전반절에 이런 얘기합니다.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 하느냐. 와, 모세가 애굽 사람을 죽였을 때는 아무도 모르는 줄 알았습니다. 흙으로 다 모래로 다 덮어버렸습니다. 그 속에 다 덮어버렸습니다. 아무도 감쪽같이 모르는 줄 알았습니다. 더군다나 애굽 사람들이 만약에 그렇게 얘기했다면 애굽 사람은 어떻게든지 모세를 마음에 안 들어 했으니까 자기 민족의 사람도 아니니까 어떻게든 걸려 넘어지게 하려고 모함하고 조롱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자가 누구냐면 히브리 사람들입니다. 히브리 사람들이 지금 모세를 향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로 세웠느냐. 누가 너를 우리를 재판하는 재판관으로 세웠느냐. 너가 애굽 사람을 죽였던 것처럼 우리도 죽이려 하느냐. 덜컹 겁이 나는 거예요. 무서워지는 거예요. 무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평소에 이 말로 인해서 평소에 갖고 있었던 자기 민족을 애굽 땅에서 출애굽하게 하는 해방시켜줄 그 꿈이 산산조각 다 무너지게 되는 거죠. 철저히 무너지게 되는 거죠. 바로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참 하나님이 얄궂죠. 참 하나님이 얄궂다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바로 이때 찾아오셔서 애굽 왕 바로에게 너를 보내겠다 얘기하시는 거예요. 얼토당토하는 사명을 그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애굽 왕 바로에게 너를 보내겠다.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은 모세를 여전히 지켜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뿐만 아니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수 있는 지도자로서 적격자로 모세를 인정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때 모세가 출애굽기 3장 1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이렇게 다시 묻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한마디로 저는 제가 잘합니다. 그럴 만한 자격이 안 되는 거 제가 잘합니다. 심지어 우리 동족 히브리 사람들마저도 저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로에게 너를 보내겠다 얘기하고 너를 이스라엘 민족들을 이 출애굽시키는 지도자로 삼겠다고 말씀하실 때 모세는 끝까지 거절합니다. 나는 그럴 능력이 없습니다. 나는 그럴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심지어 우리 민족들도 저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사람은요, 나는 대단한 사람이다라는 우월감과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열등감의 경계선에 서 있답니다. 경계선이요. 나는 대단한 사람이다라는 이 우월감이 사람들 마음속에 다 숨어 있답니다. 그리고 나는 별것 아닌 사람이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그 이 열등감이 또 있답니다. 이 경계선에 서 있는데요. 그런데 자칫하면 지나치게 자신만만한 사람이 되면 교만한 사람이 되는 거고, 지나치게 자신 없는 사람이 되면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져서 위축되어서 우울에 빠지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사람이랍니다. 우리는 다 이 경계선에 있는 거예요. 누군가 좀 칭찬해주고 막 격려해주면 그치, 내가 그거 해야지, 내가 그럴 만한 사람이 되지, 그럴 능력이 되지 이렇게 하는데, 누가 조금이나마 부정적인 얘기를 하면 괜히 의기소침해가지고 그래 내가 무슨 자격으로 그 일을 해, 내가 원래 그렇지 뭐, 이렇게 위축되는 것이 사람이랍니다. 그래서 참 이 경계선에 모호하게 서 있는 존재가 사람이에요. 그런데요, 자 보세요. 하나님은 이 사실을 너무도 정확히 아셨던 거예요. 너무도 정확하게 아셨어요. 그래서요, 하나님께서는 그 아기 때 40살 되길 때까지, 될 때까지 궁중 생활을 하게 했어요. 난 대단한 사람이구나. 이야, 내가 이 많은 것들을 누리는 대단한 사람이야. 학문적으로도 대단히 잘 갖춘 우수한 인재야. 괜찮은 사람이야. 우월감을 갖게 했습니다. 충분히 가질 만도 하지요. 그런데 그의 인생을 다시 광야 40년을 겪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했었는데 광야 40년을 지내면서 처가살이하면서 늘 눈치 보면서 양이나 치는 목동에 살면서 그러면서 잔고함이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열등감에 사로잡히게 되는 거죠. 나는 형편없는 사람이구나.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깨닫는 거예요. 자, 이 사실을 보면 하나님이 그의 인생 가운데 철저한 계획 속에 이끌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는 대단한 사람이야 라고 이 우쭐대는 교만함이 싹트는 그를 쳐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뜨려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하찮은 존재야. 결국 내게 남은 것은 이 지팡이 하나뿐이야 라고 하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도록 40년 광야 생활을 하게 하십니다. 전 대단했던 존재가 별 볼 일 없는 존재가 되도록 이끌고 있다는 것이 하나님이 그를 쓰기 위한 계획 가운데 되어지고 있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요, 보여지는 환경에 따라 자기를 평가한다 합니다. 보여지는 환경에 따라서 자기를 평가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부자나 지위가 높거나 명예가 높으면 그러면 나는 귀한 존재다라고 생각해요. 그래도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인정을 해요. 그런데요, 만약에 자기가 가난하고 실패하고 병들어 있고 늙으면 그러면 나는 쓸모없는 인간이야, 나는 부족한 인간이야, 나는 모자란 인간이야 라고 생각을 한답니다. 사람은 환경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자기 자신을 평가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잘 보면 이 모세의 생각을 고치고 있는 거예요. 모세의 생각을 바꾸고 있는 거예요. 모세야, 환경에 따라서 너의 가치가 결정되는 게 아니야. 환경에 따라서 너의 가치가 결정되는 게 아니야. 지금까지는 나 없이, 하나님 없이 평생을 80평생 살아왔을 때 아무것도 없지만 결국 남은 것은 볼품없는 지팡이 하나밖에 없지만 그러나 이제부터는 다를 거야. 이제부터는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의 인생 가운데 개입할 거야. 그리고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위대한 일들을 하게 할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환경에 따라서 나의 가치가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붙들어주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사용하시면 우리는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에요. 보잘것없는 볼품없는 이 지팡이도 하나님이 들어 쓰시면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어서 홍해를 가르기도 하고 물을 쳐서 반석을 내기도 하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의 생각을 고치고 있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게 주어진 환경 때문에 마음을 빼앗깁니다. 내게 주어진 환경 때문에 우리는 마음이 흔들려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그 생각을 고치고 있는 거예요. 환경에 의해서 너의 가치가 결정되는 게 아니요. 우리의 가치는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 붙들고 있느냐, 내 삶에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 있느냐. 모세는 겪어봤잖아요. 하나님 없이 80평생을 살아와봤잖아요. 그러고 나서 어쩌면 지금까지 하나님은 뒷짐지고 가만히 계셨던 것처럼 가만히 계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때에 광야 40년이 마쳐질 이때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에게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언제 찾아왔는지 이 시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언제 찾아왔느냐? 늙어 기운이 완전히 빠져서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스스로 설 수 없는 바로 그때에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살인자로 전락하고 동족에게 냉대를 받으면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쳐서 그저 꿈과 소망을 그 광야의 땅 속에 묻어두고 살아야 될 그때에 찾아오셨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비로소 자신의 존재를 발견하게 되기 위해서입니다. 우린 이때 비로소 나의 존재를 발견하는 거예요. 내가 잘 될 때는 내가 잘해서 된 줄 알아요. 거의 어깨에 힘을 주면서 우쭐우쭐 대면서 없는 사람 무시하고 가난한 사람들 무시하고 막 교만에 빠져요. 제가 아까 경계선에 서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린 늘 경계선에 있어요. 조금만 잘 돼도 마치 내가 잘해서 된 것처럼 생각해요. 그런데 철저히 망해봐야 내 존재를 비로소 알아요. 내가 누구인가. 오랫동안 목회하면서 가장 제가 있어서 가장 아쉬운 것이 뭐냐면 친구들이요. 점점 떠나요. 친구들이. 고작 남은 것은 제 친구는 제 아내밖에 없어요. 제 아내가 제 친구가 안 되어주면 저는 진짜 혼자예요. 얼마나 외롭겠어요. 예. 그런데요. 꼭 나쁜 것만은 아니더라고요. 그것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모든 관계가 단절되니까 비로소 저의 존재를 발견하게 돼요. 내가 목사지. 목사가 할 일은 노닥거리고 친구들 가서 시간 다 보내고 허비하는 것이 아니라 목사는 기도하는 일과 말씀을 연구하고 성도를 심방하고 또 함께 가는 거, 교회를 살피는 거, 그것이 목사가 할 일이지. 아 그래, 내가 목사지. 목사가 할 일은 거기 다른 것의 환경에 마음을 빼앗기고 친구들에게 마음을 빼앗기고 시간을 빼앗기는 게 아니라 나의 모든 시간과 열정과 모든 것은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쏟아야 되는 거구나 하는 것을 그때서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 모세와 같이 다 사방이 막히고 꽉 막혀서 그저 처가살이 하면서 눈치 봐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힘에 버겁고 그리고 삶의 자리를 보면 내 인생이 어쩌다가 이렇게 됐나, 예전에 과거에 화려했던 그 경력들도 있는데 그 화려했던 경력은 그저 옛 추억이 되었고 지금은 여전히 초라한 모습으로 있는 자신을 볼 때 더 처량하고 그러면서 가면서 몸은 다 쭈글쭈글 되고 힘은 자꾸 빠지고 이런 상태를 보면서 절망에 절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지 마세요. 환경에 따라 여러분들의 존재의 가치가 찾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붙드신다면 여러분들을 통해서도 더 위대한 일을 이루실 수 있다는 사실을 고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 의미는 뭐냐? 마지막 의미는 뭐냐? 그러면 너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이거예요. 너는 그래, 지팡이뿐이다. 그래, 그러면 너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거냐? 이걸 묻는 거예요. 과거에 매인 사람은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렇죠? 앞을 보고 살아가야죠. 예, 앞을 보고 살아야죠. 신앙인들은 앞을 보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루저는, 패배자는 성공한 사람의 뒷모습만 보고 살아간답니다. 그런데 위너는, 승리자는 꿈과 환상을 보며 앞을 보고 전진한답니다. 여러분들은 루저입니까? 위너입니까? 패배자입니까? 승리자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승리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최후의 승리를 우리에게 보장해 주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우린 당연히 승리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성공한 사람 뒷모습만 보면서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잘 됐을까? 내 모습은 왜 이렇게 못났을까? 왜 나는 이렇게 실패자일까? 이렇게 낙심하고 살아갈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꿈과 비전과 환상을 보면서 앞을 향하여 전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지요. 모세에게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너 앞으로 어떻게 살래? 이거 묻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해 보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네 가지 질문을, 명령을 내립니다. 네 가지 명령을 하세요. 천천히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3절 전반대로 보면 그것을 땅에 던지라 얘기합니다. 그것을 땅에, 그것이 뭐예요? 지팡이요. 지팡이를 땅에 던지라 얘기합니다. 던지라. 여기서 이 던지라고 하는 것은 인간적으로 붙들고 살았던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이제는 인간적으로 의지하고 살았던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겨라. 던지라는 거예요. 던져라. 그러자 그것이 뭐가 됩니까? 뱀이 돼요. 뱀이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모세는 광야 40년 생활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이 뱀의 무서움을 압니다. 뱀이 얼마나 무서운지,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반응합니까? 오늘 성경의 3절 하반절에 보니까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메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피하메. 당연한 반응입니다. 당연한 반응이에요. 왜요? 무서움을 경험해 봤거든요. 알거든요. 누구보다도 뱀에 얼마나 무서운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뱀으로 바뀌자마자 빨리 피합니다. 자, 무엇을 얘기합니까? 지금 자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뱀은 바로 바로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요.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단 말이지요. 사실 모세는 애굽인을 죽이고 나서 도망하여서 바로의 낯을 피하여 여기까지 와 있습니다. 그 인생이 첫 출발이 어떠했냐면 바로 애굽 사람을 죽이고 그것이 두려워서 그래서 이 미디안 광야로 도망쳐서 바로의 얼굴을 피해서 도망쳐 살아왔던 삶의 결론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정말 이 사실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음에 이런 명령을 내립니다. 4절 중간에 보면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내 손을 내밀어 꼬리를 잡으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상식에도 어긋나는 명령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제가 상식에도 어긋나는 명령을 하냐면, 여러분 좀 아시는 분들 아실 거예요. 저는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잘 아는데 여러분들도 아마 잘 아실 거예요. 시골에서 자라신 분들은, 뱀 갖고 한번 놀아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여러분, 뱀은 꼬리부터 잡으면 큰일 납니다. 뱀은 꼬리부터 잡으면 벌써 샥 돌아가지고 확 물어버려요. 뱀은요, 머리를 밟아야 돼요. 머리를 밟아서 기절을 시키든지 머리를 밟아버려야 돼요. 아니면 머리 쪽을 잡아야 돼요. 확 잡아가지고 촥 틀어야 돼요. 확 돌려가지고 집어던져야죠. 던지고 짝대기로 막 돌려야죠. 그런데 여러분, 꼬리부터 잡는다는 것은 이건 상식에도 맞지 않는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상식에도 맞지 않는 명령을 하느냐 하는 거죠. 꼬리를 잡으라는 것은 정면 대결을 하라는 거예요. 정면 대결을 하라는 거예요. 더 이상 도망치지 마라. 피한다고 능사가 아니다. 피해다니지 말고 정면 승부를 걸어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바로에게 가라. 도망치지 마라. 피해다니지 마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무서워하는 그 바로를 언제까지 피할 거냐. 그 바로를 너의 손에 붙였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가라는 거예요. 가라는 거예요. 여기 내밀어라는 표현이 있어요. 내 손을 내밀어 얘기해요. 내밀어라고 하는 표현은 뭐냐면 주저함 없이 손을 뻗는 행동을 가리켜 말해요. 주저함 없이 행동, 뻗는 행동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저하지 마라. 더 이상 주저하지 말고 믿음으로 손을 뻗어라 얘기하는 거예요. 순종해라 얘기하는 거예요. 아하, 여러분 놀라운 은혜예요. 그러면서 이번에는 6절 중간절에 보니까 너의 손을 품에 넣어라 얘기합니다. 품에 넣어요. 그러다가 빼보니까 손이 문둥병이 와 있어요. 이렇게 바뀌어 있는 거예요. 다시 손을 넣어서 7절에 보니까 전반절에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얘기합니다. 넣어요. 그랬더니 다시 손을 꺼냈더니 성한 손이 되었어요. 도대체 하나님께서 왜 그러시는 걸까요? 왜 도대체 모세에게 이런 명령을 하실까요? 5절에 정확한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니까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냐면 지금 모세에게 나타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지금 모세 앞에 서 계신 하나님은 바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인생 중에 함께 하셨고 그들을 보호하셨고 그들을 인도하셨고 그들을 축복하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 너 앞에 있다라는 거예요. 모세 앞에 있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놀라운 은혜예요. 초라한 지팡이 같은 모세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지팡이로 홍해를 가르게 하실 것이고 반석을 쳐서 물을 내게 하실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도하고 이끌어가는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없는 것을 먼저 보지만 하나님은 있는 것을 보십니다. 중요합니다. 사람은 없는 것을 봅니다. 우리는 부름받았을 때 이런저런 핑계와 병명을 합니다. 저는 시간이 없습니다.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저는 능력이 없습니다. 저는 그럴만한 사람이 못 됩니다. 늘 자기의 없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와서 재차 말씀하십니다. 저는 입이 뻣뻣하여 둔한 자입니다 라고 말하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입과 함께하고 내가 너에게 힘을 할 말을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는 보낼 만한 자를 보내시고 저는 사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얘기하니까 어떻게요? 하나님께서 아론을 붙여주시면서 내가 아론을 너에게 붙여주겠다 말하고 있어요. 사람은요 끝까지 없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있는 것을 지금 쓰십니다. 하나님은 내 손에 가진 것이 무엇이나 말해요. 그리고 그 초라한 지팡이를 들어 거룩한 기적의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들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내 인생도 역시 초라한 지팡이인지 모르겠습니다. 예전에 화려했던 과거의 경력도 있지만 대단했던 인생의 그 자랑거리들도 있지만 그런 것들은 옛 추억이 되어버렸어요. 이제는 다 옛 추억이 되어버렸고 지금은 현재는 초라한 지팡이에 불과한 내 인생. 아무것도 주목하지 않는 내 인생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들어 쓰시면 얼마든지 기적의 도구로 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물맷돌 아십니까? 다윗의 물맷돌. 그 돌 몇 개가 그게 무슨 대단한 능력이 있겠습니까? 아주 하찮은 한 줌의 가루요. 기억하십니까? 마지막 남은 기름 한 방울. 물고기 두 마리와 보리떡 다섯 개. 다 하찮은 것들입니다. 그러나 주께서 들어 쓰시니 기적의 도구가 됩니다. 여러분의 손에 무엇이 들려있든 들려있든 그것이 하나님께 드려질 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행하여 주실 것입니다. 모세의 지난 과거 40년 광야 생활은 결코 허송 세월 시간 낭비, 세월 낭비가 아니었습니다. 모세에게 있어서 40년은 이미 때에 맞게 쓰시기 위하여 준비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어쩌면 지금까지 여러분의 인생 70세를 살았든 80세를 살았든 90평생을 살았든 지금까지 하나님이 때에 맞게 쓰시기 위해서 철저히 준비해 주신 과정인 줄 알고 이제 지팡이밖에 남지 않았을지라도 끝까지 주님 신뢰하고 주님 붙들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써서 여러분들을 기적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그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소명의 세계로 부르시는 하나님, 모세를 부르셨을 때 모세는 온갖 핑계로 불순종했습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물으실 때도 그저 초라한 지팡이뿐임을 말하던 모세를 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질문해 오시면서 우리의 부족함은 오히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기회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약점이 오히려 기적의 도구가 됨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명을 받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는 것을 쓰신다는 것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을 받아야 한다는 두 가지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에게도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물으실 때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주께 드림으로 주의 손에 붙들림바 되어 주님께 쓰임받는 영광을 얻게 하옵소서. 감사함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세상에 나가십시오. 주님의 거룩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데 사용했다고 생각했던 도구들의 참된 정체를 보게 해주십시오. 주님을 섬기는 우리의 도구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 외에는 하나님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없음을 알게 하십시오. 우리의 삶과 사역에 나는 없고 그리스도만 나타나게 해 주십시오. 우리의 삶이 질그릇에 보화를 담은 삶이 되게 해 주시고 주님 것만 나타나도록 복 주십시오. 우리의 지팡이를 받으시고 변화시켜 주셔서 우리의 손에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려 주십시오. 비뚤어지고 찢기고 아프고 더러워진 나 중심의 마음을 받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새롭게 해 주십시오. 주님, 인간의 가장 높고 진한 사랑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더 귀한 것인지를 느끼고 알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을 가지고 주와 함께 일하며 하나님이 우리 삶에 주신 귀한 사람을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이제는 최선을 다해 살아온 삶의 결과가 허망함과 답답함이 아닌 꿈과 희망을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없는 삶은 아무것도 남는 게 없지만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상 더 가치 있는 존재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의 손에 무엇이 놓였든 하나님께 드려질 때 얼마든지 멋지게 사용해 주시는 성령의 감동 역사 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대답하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민족과 세계 위에 한국교회와 양정교회 나갈 비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